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본문은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슬픈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33절에는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인들의 시간은 현재 사용하는 저희의 시간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6시는 정오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낮에 3시간 동안 온 땅이 이 어둠으로 덮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태양이 가리워진 일식 현상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는 그 풀문, 그러니까 큰 달이 뜨기 때문에 결코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둠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종말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아모스 8장 9절에서도 이렇게 예견된 바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어둠은 어쩌면 독생자를 희생시키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의 슬픔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심정이 이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건 전 개인적인 묵상이라서 신학적인 어떤 그 받침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신 후 여러 가지 그 다음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침묵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코 그들을 향해서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 직전에 바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은 외마디의 음성을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치신 말씀은 사실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원뜻은 의롭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강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의롭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고통을 본능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적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렇게 그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또 주석에 있는 말씀을 연구해본 바로는 이 고백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 그 고통의 무게, 그 고통의 무게가 예수님의 고뇌가 되어서 표현된 말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죄인이 되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죄인이 되어 죽음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또 이것으로 오는 고통과 외로움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만약에 당했을 경우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의 말을 했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곁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친 이 소리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닌가, 좀 비슷하죠 음성, 음성이요. 예.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의인을 이렇게 딜리버리 해준다는 그런 유대의 전승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해주는지, 구원해주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어떤 그 다우풀한 마음과 또 그 조롱의 찬 말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로 넘어가서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너무 간결하게 그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어쩌면 이 마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이렇게 기록 전달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에 좀 더 이렇게 그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와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장막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1년에 이 지성소에는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될 수 있었던 그런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찢어졌다는 것,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속죄물로 들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사실은 죄로 인해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그 예수님의 고통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특권을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그 피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주저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지는 성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을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니다. 정말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 예수님의 처형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순간을 예수님 바로 앞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었던 고백을 백부장이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는 제가 한 번 더 추가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무엇다?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어떻게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스트러글링을 했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찾은 답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약계론 60분 우리 한기삼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잘 들려주셨는데 이거 이제 보니까 작년 9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 9월에 첫 그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첫 강의가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복음서는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좀 무리인가요? 아침에 예.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 불안에 휩싸인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가가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가는 참 그 저도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헌리부를 그 입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망신을 당했기도 했지만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로서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특권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마가는 이 복음서의 목적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그의 복음서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1장 1절부터 서두에서부터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중간 부분, 딱 중간 부분 8장인데 8장 29절에 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신이시다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통해 한 번 더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고 담대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믿음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희가 한규삼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고백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첫 번째는 고백이고 또 고백에 따른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쓴 마가 또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한 베드로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은 백부장의 고백 이런 고백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백부장이 한 고백, 로마 군대의 고위 장교가 자기 명예를 걸고 한 이 고백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 세 사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였으며 십자가를 따는 삶을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고백을 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여기 앞에선 저도 이 고백을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을 고백하게끔 만들었던 복음의 능력 또 그 복음 안에 핵심적으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은 마가와 베드로와 백부장이 했던 이 고백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파워풀한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나 이 고백을 아직까지 못 드려 보신 분이 있다면 도전합니다. 시간에 한번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딴 길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고 십자가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